예수님은 나는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지내왔습니다. 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언약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두고 1년 내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서 세계 복음화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도록 기도 제목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는 렘넌트를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대열에 서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십시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끝을 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죠. 끝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이라는 언약을 안다는 말인 것입니다.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말은 그 응답의 시간표를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말은 지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며 우리 후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후대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화해져서 끝까지 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게 하면서 함께 응답 받아 가십시다. 연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믿음의 후대를 세우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을 사십시다. 오늘은 주님 모실 때까지 변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언약의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잠깐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증거를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양도 있지만은 염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도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교회는 주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 교회 앞에는 한국계 모든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은 출입금지 뭐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교회 앞에는 현수막이 두 개 붙었는데 신천지 교인 대환영, 하나님의 교회 교인 대환영 그렇게 써놨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써놨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받으라. 그거 따라가면 멸망 받으니까 한번 우리 교인들 와서 유혹했으면 해보라고. 왔다가 복음 듣고 구원 받으라고. 아, 그 말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현수막 써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맞다. 누구나 다 오라 해놓고 신천지는 출입금지, 하나님의 교회는 출입금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 와서 그가 좋다고 하면 따라갈 사람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믿기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만나면 정확한 복음을 말해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째 아멘을 두 분만 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실한 복음 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지 말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다니지 말고 생명 있는 피라미처럼 물을 홍수나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피라미처럼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라 말이죠. 그래 안 하면 애들이 장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비단에 있는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으로 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줄 것은 바울도요.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속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시대를 보고 기록한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걸 보고 기록을 했다니까요. 13절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분별을 해야 그 흐름 속에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우리 후대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전달해라 이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부모들이 엄마가 자녀가 시집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가르쳐 줘요. 아빠는 아들이 이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뭐든 일이 오는 줄 자기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서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진리를 가지고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삶을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62가지 행동규범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잘 듣도록 해주고 그들이 알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시대 변화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떠밀려다니지 절대 그 사이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환난 시대를 두고 미래를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요. 주님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발전해 나가는데 발전한 것 같지만 정신문화는 퇴보하고 인간성은 점점 퇴보해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계속 더 대적해가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는 항상 반복되는 12가지 문제가 계속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문화화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비롯해가지고 6가지 불신자 상태를 합쳐서 12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큰 재앙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가 오는 거 아니요. 그 흐름 속에서 복음 막는 세력 때문에 많은 성도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누명 쓰게 될 것도 말씀했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많은 교회가 변절하고 복음의 길에서 돌아설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다원주의 때문에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될 것도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타협해서 복음을 상실하는 교회가 많이 생길 것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전달해 줘야 한다 이거죠. 저는 그 우리 김철주 목사님이라고 저 이분은 육군 중령 출신인데 예, 신학교를 늦게 왔더라고요. 나보다 20살 넘어 더 늦으셨는데 나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 전사 진짜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서 근데 삶은 얼마나 군인이기 때문에 규범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아주 마음에 지금도 남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늘 드린대요. 아침에 찬양을 하고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봐나가는데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집을 늘 이렇게 넘어다 오면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줄 알고 찬양 소리에 이분들이 찬양한 찬양 소리 늘 담담하게 이렇게 늘 부러워했다 그래. 그때 박태선 장로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지가 뭐 하나님이고 성모고 한다면서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한강변에 30만이 모이고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 따님이 큰 따님이 그러더래.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많은 목사님도 막 따라오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아빠 이상해. 뭐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닌데 성경하고 틀린데 왜 저렇게 따라가지요? 그러더래요. 얘는 성경을 계속 파가는 동안에 뭐가 진짜고 아닌가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 김경환 장로 하던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요. 들어보면 모르나. 아니,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이 설교 들어보면 알지. 저게 잘못된 말인지, 옳은 말인지, 금방 분별이 가야 되잖아요. 그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암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암만 들어도 이게 분별이 안 가는 사람은요, 시대를 바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봐도 모르겠습니까? 제발 좀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알겠잖아요. 이 환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가 변하지 않고 복음 붙잡기를 진짜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좋은 많은 땅을, 많은 현찰을 모았다가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고 나기 딱 좋은 거예요. 파주에서는 돈을, 아주 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모아가지고 논밭을 샀는데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는 문전 옥답을 주었어요. 좋은 땅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좀 이제 저 산 변두리에 있는 땅을 주었다고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데 문전 옥답은 절대로 손 못 대게 하고 문전 옥답 그대로 있는 거죠. 산 변두리는 아파트 단지가 됐어요. 엄청나게 땅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셋째가. 그리고 형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동생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사 때. 얘야, 너는 너무 그 땅이 많이 오르게 부자 됐으니까 좀 나눠 쓰자. 나 좀 다오. 아, 형님. 아버지가 제일 좋은 땅 다 형님한테 다 드렸잖아요. 그걸로 잘 사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데 뭐 그러면서 그 아버지 준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광에 가서요. 엽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동생 쏴 죽였어요. 가족을 다 쏴 죽였다. 자기 집 제사들이로 동생들은 그 제사 아버지 제사는 다 쏴 죽이고요.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어이가 없으니까 자기도 쏴 죽었어요. 놈만 많이 모아놔봐야 결국은 온 가문 멸망해요. 그거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신을 줘야 되고 올바른 생각을 줘야 되고 올바른 믿음을 줘야 되고 올바른 신앙을 줘야 돼요. 그거 대체로 못 심어놓으면요, 다 쓸데없는 것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을, 진리를 여러분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지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생명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이 시대를 읽을 줄 알도록, 볼 줄 알도록, 살아갈 줄 알도록 전달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당당히 이 세상과 맞부딪혀서 승리할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 지혜를 전달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후대가 이 어려운 시대를 두고 다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 비밤을 반드시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 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글쎄. 우리 딸들에게는 시집 가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당연히 당한 걸 가지고. 아들에게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줘야 돼요.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세 가지 비밀이라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와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아빠 같은 줄 알았지요. 그러더라고. 뭐 아빠가 뭐 한 거 없는데 아빠는 어떤지 가족 맥에 살리려고요. 교회를 살려보려고요. 생을 다한 걸 봤나 봐요. 정말 나는 생을 다 했거든요. 쟤들 굶기지 않으려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만 명, 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못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난 내 나름대로는 그걸 하려고 내 깜냥으로는 최선을 다한 걸 봤나 봐요. 난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 마지막 딱 끊어진 그 시간이 최선 다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최선 다한 거 아니죠. 어떻게 살아갈 비밀을 모르면요. 사랑하는 비밀을 모르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다른 민족과 세계를 망하게 해요. 점도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남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일곱 렘넌트가 그 예입니다. 모델이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감옥에 갔지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지만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남는 비밀 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아빠 도움 안 받아도, 형의 도움 안 받아도, 다른 사람 도움 안 받아도 살아남는 비결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결국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에요. 혼자예요. 나중에는 혼자 가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혼자 가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지고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 그게 렘넌트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자 말이에요. 일곱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남는 비밀을, 그 비밀은 도무지 뭡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참고만 하는 거지. 내 것이 된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참고만 하는 사람은 놓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근본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도 인사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예수님이 끝냈다고. 할렐루야. 너무 대답은 간단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1절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 갈보리산, 1장 3절 감람산,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1장 1절과 3절과 8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나? 그래 저 귀한 자리에 안 서서 맨날 그 말만 하나? 한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지고도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가져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거 가져야 돼요. 그거 한 것 가지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거 하나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총살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총리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었던 요셉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요. 세상의 거짓된 모습에 속지 말고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근본 복음의 해답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것 되시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세상이 어떻고 뭐 임금이 어떻고 뭐 대신들이 뭐 어떻고 여러분 그 뭐 우리가 가면 이제 요셉을 만날 텐데 요셉 앞에서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불속보다 더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나 부자 되면 할 거예요. 앞으로 부자 돼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치고 거짓말 안 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해보라. 지금 네 가진 것 가지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그 그릇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지. 야곱 이후로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야곱 이후로. 나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 볼 때 야곱 이후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찬양대 할 수 있을 때 해요. 목소리 다 나가버리면 하려고도 못해요. 건강할 때 교회 봉사도 해요. 운전할 수 있는 운전도 하고 홍사해 봐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란 말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절뚝발이가 되어서 악순에다를 밟을 수 없는 날이 와버려요. 그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비밀을 가져라. 어렵지 않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가장 쉬운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만 가지면 참 복음만 가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나만 사는 비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바로왕을 살렸습니다.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가문과 애굽 나라를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린 거 아닙니까? 사무엘은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진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었던 겁니다. 이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자꾸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요. 나는 그거 잘 몰라요. 무식해서 잘 몰라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장님이 눈뜬 사람처럼 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장님으로 있다가 지금 뜬 겁니다. 나는 도둑놈이었는데 나는 이제 그런 짓 하지 않을 사람으로 나는 변했습니다. 나는 거짓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체험하고 만남을 살리는 팀사역을 체험하고 가정을 살리는 미션홈을 체험하고 기능을 살리는 전문사역을 체험하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증거가만 생기면 그거 얘기하면 돼요. 아, 이번에 중직자 대회를 했는데 주장이 나와서 얘기할 때 정말 여러분 같으면 그 한 사람하고 우리 교인 다 하고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되겠네. 우리 목사님 행복해지겠네. 그런 마음 안 들던가요? 저렇게 헌신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우리 교회 되겠구나. 그런 마음 안 생기던가요? 그 사람은 특별한 환경이었습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똑같은 지금 2017년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강남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 송파인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바쁜가? 왜 전혀 시간을 훈련받을 시간을 못 낼까? 희한하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거 안 보여. 안 보일 때는 야, 참 희한하다. 나는 여러분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가 이분들에게 정말 뭘 잘못 가르치고 있나. 뭘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체계해봅니다. 도무지 나는 뭘 설교하고 뭘 가르치고 뭘 얘기했길래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될까?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을까?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요, 살릴 사람이 아니라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죽인 삶을 포기하시고 한마디 말만 나왔다면 다른 사람 죽이는 그런 말 포기하시고 이제는 말했다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환경 상관없어요. 처리 상관없어요. 많이 배고 적게 배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얘야, 너 배워서 이민족 살려라. 얘야, 너는 부자 돼가지고 이민족을 살려라.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발로 걷어서 두드러 패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글쎄. 우리 학교에서 문제, 폭력 문제가 전부 그 문제 아닙니까? 자기보다 못한다고 해서 한 군데 모아놓고 막 두드려 패고 발로 짓밟고 그러면서 병신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붙잡아주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나보다 약하면 막 짓밟아가 죽이고, 두드려 패고, 그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그래? 그런 못된 것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부모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시다. 얘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도록 해라. 세 번째는요, 정복하는 비밀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끝날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복의 열쇠가 세 가지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사탄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렘넌트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깊은 기도 속에서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명 대학을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내면들 대학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학서 있어 여러분 데리러 막 찾아댕겨요. 그리고 꼭 어디 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머리 좋고 제일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이 나라를 다 망쳐먹었어요. 그들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살리는 그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 쓰지 않고 잘못된 것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잘못 뿌리내린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잘못 체질화된 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는 너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온 식구가 살고 우리 마을이 살고 이 민족이 살도록 해라. 그렇게 계속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성경에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널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딱 가지면요. 너무 마음도 편해요. 시기질도 할 것도 없어요. 영적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고 내 자녀가 영적 서밋 되도록.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주의 손이 함께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내 하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 회사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뭘 이게 머리 좋은 머리로 여기서 뭘 빼내면 내가 따로 찾을 수가 있겠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내 말을 듣네. 그럼 이거 다 모아가지고 내가 다르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생각 안 해. 그러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죽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재창조의 역사를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문화예요. 저질 문화도 있고 살리는 문화도 있는 거예요. 문화 흐름을 개혁하는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문화의 전통을 자녀에게 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령 충만한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르쳐 준 게 성경 아닙니까? 문화 흐름을 개혁하는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하러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많은 고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드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여호와를 전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이것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자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심어놓으면 거기서 싹 신하고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가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그날은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공의의 날이 될 것이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 이 못난 자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하면서 감개의 눈물 흘리는 우리 참사랑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은 주구멍아 나를 용납해다오, 바위야 나를 좀 덮어다오, 바닷물아 나를 용납해다오 하고 그렇게 되는 처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그날은 정녕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아멘. 그날을 바라보면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아무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천사까지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절대로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어 놓았노라. 오늘 구약 본문의 스가랴 13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변절될 자가 많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3분의 2가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상징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남은 자를 불 속에서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대가 그 시험을 통과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심고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정받는 응답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고 달려가고 소망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하십시다.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십시다. 살리는 것을 전달하고 스스로 사는 방법을 전달하고 살리는 것을 전달하고 이 세계를 주님 명령대로 정복하는 비밀을 전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를 계속 말해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의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세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참사랑교회, 진리를 사수하는 참사랑교회,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참사랑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